이번 주는 저희들이 교독에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0절에서 간음녀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For online world를 하는 분들을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6절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예수님께 고소할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질문은 예수님께 고소할 조건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말씀에서 간음녀한테 하신 말씀에서 무엇을 저희들한테 가르치시는가? 마지막 질문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어떻게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 수 있는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7장 53절에 보면은 그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갔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다.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 거기에서 그 가든 그 정원에서 지내셨던 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아마도 제자들과 더불어 감람산에서 밤을 세우신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으며 가룟 유다도 그 유대인들 장로들이나 그 지도자들한테 예수를 팔 때도 그곳으로 그 유대 그 병정들을 데리고 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거기에서 예수님 감람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어제 말씀했는 그 성전 장소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더니 예 성전에 앉아 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어제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초막절에 외서 가라사대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자기 와서 마시라고 그곳에서 말씀하고 오늘은 또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 당시에는 이제 선생들은 앉고 그 듣는 사람들은 서서 떨에서 그 서서 그 듣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본문 오늘 밑에 보면은 그 연복계가 있는 곳이랬는데 연복계는 그 여자들이 앉는 그 뜰에 그 연복계가 그 헤롯 성전에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그 연복계가 있는데 그 중 7개는 그 성전 세금을 넣는 함이고 나머지 6개가 그 연보를 드리는 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이제 그 가르친다.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아침이 데려왔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떤 남자와 밤샘이 어떤 지낸 것을 볼 수 있는데 끌고 와서 예수께서 말하여 선생님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에 모세의 율법에 의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나 선생이 어떻게 말하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그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을지나. 여기서 간부, 간음하는 자와 그 음부 둘 다를 죽이려 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자만 잡아왔다. 이것도 하나의 그 율법을 적용한 하나의 모순이죠. 한쪽만 여자 쪽만 가져왔으니까 약한 여자만.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라. 여기도 둘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한 간음하는 그 여자만 데려왔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빌라도에게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리 없나이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사람 죽일 권한이 없는데 예수님 유대인인데 그 인간의 이 땅 그 당시에 오실 때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만약 죽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로마법을 어긴 게 되죠. 그래서 로마법의 그 법을 어긴 게 되고 그리고 돌을 만약 치지 말라 하면은 또 모세법을 또 어기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요한이 얘기했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율법이 모세가 아닌 모세 율법 안에 은혜와 진리로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러한 그 시험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 고소할 조건이 예수를 고소할 조건이 바로 모세를 만약 하라고 하면은 열대 하라면 돌로 쳐서 죽이라니까 로마법에 어긋나고 만약 그것을 하지 말라 하면은 모세법에 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소할 조건을 찾는 거죠. 하나는 모세법을 어길 때에서 유대법인 모세법을 어기게 되고 돌로 철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그러니까 양쪽 다 고소할 그런 진퇴양난의 이러한 속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이 땅에 서니 이 경우에는 그 간음녀들의 그 고소자들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 유추할 수 있고 제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묻기를 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는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몸을 굽히 손가락을 땅에 쓰니 손가락 땅에 쓴다는 것이 여기에 헬라에 보면 카토그라핀으로 되어 있는데 카토그라핀의 뜻은 write down입니다. 땅에 적는다. 그래서 뭔가 자세히 적는다. 그러니까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각각 제 명목 달고 계시는 예수님께 제 명목을 적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땅에 적었더니 구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다가 제가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만이 사람이지만 온전한 사람이 죄가 없죠. 어느 누구도 그 철사님은 없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고소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지 고소하던 자들이 다 나갔죠. 정죄한 자는 그래서 우리가 판결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판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그 용서함으로 관계가 성립되는 그 용서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눠줘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주님이 이 땅에 온 건 정죄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정죄로 온 게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면 바로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변화하고 좀 용서를 받아서 구원 영민할 수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을 받게 하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기 때문에 주님이 대속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죠. 심판을 받은 그곳에 있는 거죠. 영민할 수밖에 없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두움을 사랑해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 받은 거죠. 누가복음 19장 17절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합니다. 구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를 여기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무시한다지 관가하지 않고 바로 이 여인이 회개하고 마음이 변화하고 그래서 이제는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지키라는 것을 보여줘.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마라는 것을, 살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서 다니지 어두움. 어두움이라는 것은 악이죠. 여러 가지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주님이 세상에 보이게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삶.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모습, 주님의 형상을 따르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눈으로 본받아. 바로 말씀 육신된 예수께서 보았죠. 주목했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자라. 사도 요한이 또 예수님 품에 안겼고 손으로 만졌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지를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 사귐이 있다는 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 없죠. 악이 있을 수 없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예수님 피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걸 깨끗이 했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바로 그것이 그걸 이제 기념하는 거 우리가 성찬식이죠. 그죠? 그 피고 그 다음에 부활의 그 능력은 바로 깨끗하고 난 뒤에 사단의 그러한 파워, 죽음의 파워를 이긴 거죠. 완전히 이긴 거죠.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 제3이 성숙, 완전,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부활에서 되는 거죠. 13제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너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너 증거는 참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너 스스로가 증거했다. 이것은 잘못됐다. 스스로 증거하니까. 요한복음 5장 31절 33절 예수님이 그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 요한이 바로 증거자로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너 스스로 증거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예수가 대답에 가려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거기에 대한 방어로서 말씀하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눈으로 봤더니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이는 내 혼자 있는 것이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증거하고 나는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증거한다는 뜻이 되겠죠.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이 증거 참되다 기록하였으되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은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물어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이 두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소한 세 명은 더 좋고 두 명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의 그 동체, 그 하나의 유니티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에 저희가 묻되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랬더니 예수께 대답하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와 같은 그 말씀은 우리 도움 빌립에게도 똑같이 지어졌죠. 너 아버지가 어디 있냐 요한복음 14장 7절 10절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기도 말씀하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라 했더니 예수께서 가르치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얘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바로 유니티를 얘기하죠.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 계신 거 아는 것은 주 예수를 알면 알게 된다. 주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연복의 학교 있죠. 그 헤롯 성전에 그 뜰에 백성들이 앉아들고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 뜰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100개가 있는데 13개가 있는데 7개는 성전 세례를 받는 거 6개 연복회죠. 연복회 앞에 하셨으니 잡는 사람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연복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 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 보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그것이 연복회 그 앞에 전할 때 그것을 보고 가난한 중에 전부를 전했다고 그 연보를 할 때 그 마음을 그 중요시하는 예수님이 그 말씀 전한 것을 알 수 있고 그의 때라는 건 뭔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할 때가 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그 워드에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위한 질문의 답을 볼게요. 6절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고사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 예수님 고소할 조건은 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로마 법정에다가 예수님께서 만약 돌을 치라 모세법을 따르면 그게 돌을 치라 캡틀 자지면 그 사형하고 죽여야 하는 건 로마만 권리가 있으니까 로마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다 고소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 이 가나만 이제 돌을 치지 말라면 모세법을 이겼죠. 그러면 율법 자체에 그 유대인의 그 율법의 그 최고의 그 산헤드린 그 법정에다가 고소할 그 조건이 되죠. 그래서 완전 진퇴양론에 빠뜨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11절은 대라바대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쳐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여기서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정죄하러 온 게 아니고 우리 회개해서 구속하게끔 하게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럼 회개해서 바로 주님한테 용서를 받고 그 구원시키는 그거의 목적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질문 19절에서 이에 저희가 묻되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으시려 어떻게 아버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구세주로 믿었더라면 알았다는 것이 완전히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의 유니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